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늘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철수를 내년 이후로 더 늦추는 방안을 발표할 전망입니다. 미국의 한 고위 관리는 오바마 대통령이 아프간에 주둔 중인 미군 9,800명을 내년까지 대부분 잔류시키고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는 2017년 1월에도 5,500명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2016년 말까지 카불 주재 미국 대사관 경비병력 1,000명을 제외한 모든 미군을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시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최근 수개월간 백악관과 국방부 관리, 군 사령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 문제를 집중 논의했으며 이 회의에는 아프간 관리들도 참석했다고 미국 관리들은 전했습니다. 내년 이후에도 아프간에 잔류하게 될 미군 5,500명은 카불을 기반으로 바그람과 잘랄라바드, 칸다하르 등에 배치돼 테러 방지와 아프간 정부군을 대상으로 한 훈련과 자문 임무를 맡게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해군 고위 관리는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인공섬 주변에 미군 군함을 보내는 것을 도발로 봐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존 리처드슨 미 해군 참모총장은 오늘 일본 도쿄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항해의 자유작전은 국제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리처드슨 참모총장은 어떻게 이것을 도발적으로 해석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이는 전 세계 해군이 일상적으로 벌이는 활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미국 언론들은 미군이 수주일 안에 남중국해에 중국이 건설한 인공섬 부근 22km 이내까지 군함을 파견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이에 대해 남중국해에서 도발적인 행동을 하지 말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남중국해에서 조업 중이던 베트남 어선이 중국 선박의 공격을 받아 침몰했다고 베트남 정부가 주장했습니다. 베트남 당국은 오늘 중국 선박이 지난달 29일 양국 간 영유권 분쟁이 일고 있는 파라셀 군도 인근에서 베트남 어선을 들이받아 사고를 일으켰다고 밝혔습니다. 베트남 어민들은 중국 선박에서 무장한 남성들이 어선에 올라탄 뒤 항해 장비와 낚시 도구 등 여러 물품들을 훔쳐 달아났다고 증언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시리아 내전에 관한 미국의 입장에 대해 건설적이지 못하다며 비난했습니다. 이는 미국 정부가 시리아에서의 양국 군사 행동 조율을 위한 러시아의 고위급 협상 제안을 거부한 데 따른 것입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시리아에서 별도의 공습 작전에 나서면서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 항공 안전에 관한 실무급 군사 회담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양국은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지만 미국 정부는 이는 특정 분야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가 시리아 정부군을 지원하기 위한 공습에 나서고 있다며 이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반정부 세력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해왔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폭력 사태가 계속됨에 따라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중재를 위해 중동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케리 장관의 우선 관심사는 양측 간 폭력 사태를 줄이기 위한 해법 마련이 가능한 지역을 타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장은 논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정도로 폭력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커비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는 어제도 버스 정류장에서 70대 이스라엘 여성을 흉기로 찌른 팔레스타인 과격분자 한 명을 이스라엘 경찰이 사살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공격에 맞서고 있는 경찰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에 수백 명의 군 병력을 배치했습니다. 국제의료자선단체인 국경없는의사회는 아프가니스탄 쿤도주 병원에 대한 미군 공습 사건과 관련해 국제기구 차원의 조사가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이슨 콘 국경없는의사회 사무총장은 오늘 스위스에 본부를 둔 국제인도주의 사실조사위원회가 아프가니스탄과 미국 정부의 최종 동의를 기다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군은 지난 3일 아프간 북부 쿤도주 국경 없는 의사회 병원을 폭격해 의사와 환자 등 민간인 22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쳤습니다. 이와 관련해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사과하고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5일 목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미국의 항공기 역사에 아니 인류의 항공기 제조 역사에 새 장이 열리려나 봅니다. 미국 중서부 일리노이주에 있는 세계 최대 항공기 제작회사이자 방위산업체인 이 보잉사가요. 세계에서 가장 가벼운 금속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가벼운가 하면요. 이 금속 부피의 99.99%가 공기로 차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공기로 꽉 찼으니까 공기처럼 가볍겠죠. 머리카락을 천 갈래로 쪼갠 그런 미세한 두께의 벽을 가진 방을 빽빽하게 얽어놓은 뭐 전문용어로 미세격자라고 하던데요. 이 미세격자로 이루어진 금속입니다. 얼마나 가벼운지 민들레씨 위에도 올려집니다. 좀 기가 막히죠? 상상이 가십니까? 이 보잉사하고 자동차 제조회사인 제너럴 모터스가 함께 투자한 회사가 캘리포니아 공과대와 어바인 캘리포니아 주립대와 협력해서 개발한 건데요. 이 공기처럼 가벼운 이 금속으로 우주발사 로켓도 만들고 상업용 비행기도 만들 거라고 합니다. 지금은 금속 제작 비용 때문에 자동차 제작은 좀 보류 중인가 본데요. 이 금속을 만드는 비용이 좀 싸지면 자동차에도 사용할 방침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가벼운 금속으로 비행기를 만들면은요, 일단 가벼우니까 기름을 덜 쓰고 더 멀리 날아갈 수가 있겠죠. 비행기도 가격이, 비행기 표 가격이 비싼 이유가 비행기의 또 무게 때문에 기름이 많이 들어가는 이유도 있는데요. 공기처럼 가벼운 금속으로 비행기를 만들면 기름도 덜 먹을 테고 소비자들은 더 싸게 비행기 표를 구입할 수 있는 혜택도 누릴 수가 있겠습니다. 항공기 제조의 혁신적인 이번 소식에 네티즌들은요, 비행기보다 탑승자들이 더 무거운 것 아니냐는 농담까지 오가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미국의 주요 소식 미국 뉴스 헤드라인으로 바로 알아보고요. 뉴스의 배경에 되는 사건이나 용어를 자세히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주간 기획물로 오늘은 미국 50개 주를 가다 준비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 워싱턴 아침 기온 12도로 쌀쌀합니다. 낮 최고 19도에 머물 전망입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10월 16일 금요일 가끔 구름 많다가 낮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아침에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 끼는 곳 있겠고요. 내륙과 산 간에 설이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1도에서 14도, 낮 최고 기온 18도에서 24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평양 오후에 맑습니다. 13도에서 24도 분포 보이겠고요. 신의주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 들어 맑아지겠습니다. 11도에서 23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개성 역시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맑습니다. 11도에서 23도 기온 분포 예상하고 있습니다. 날씨 정보 드렸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도록 하죠. 존 레전드가 부릅니다. Someday 들어보시죠.
today. Mysteries of destiny say are somehow and are some way. For all we know may come tomorrow, but for today my eyes are open, my arms are raised for your embrace. My hands are here to mend what is broken, to feel again the warmth of your face. I believe there is more to life. Oh, I love you much more than life itself. I believe I can change your mind. We buy what is nice to hide. And
속의 뉴스, 뉴스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부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네, 총기 규제 문제가 2016년 대통령 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소식 먼저 살펴보고요.
네.
이어서 미국 가족계획협회가 연구용으로 태아 조직을 제공할 때 이 금전적인 보상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소식. 또 워터게이트 사건을 폭로한 밥 우드워드 기자가 닉슨 대통령과 관련한 새 책을 발간했다는 소식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첫 소식 보겠습니다. 최근 미국에서요, 무차별 총기 난사 사건이 여러 차례 일어나서 참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네.
그러면서 총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바락 오바마 대통령도 이 문제를 언급했죠. 이 대통령 혼자 힘으로는 힘들다면서 유권자들에게 목소리를 낼 것을 촉구했고요.
네.
또 연방의회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총기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화요일에 열린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첫 TV 토론회에서도 이 총기 규제 문제가 뜨거운 쟁점 가운데 하나로 다뤄졌었죠.
네, 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총기 규제 문제로 버니 샌더스 버몬트주 상원의원을 몰아세웠죠.
네, 맞습니다. 이 총기 문제에 대한 샌더스 의원의 입장이 충분히 강경하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사회자의 질문에 대해서 전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네.
이 과거 샌더스 후보가 여러 차례 총기 규제 법안을 반대한 점을 지적한 건데요. 샌더스 후보는 의정생활을 하면서 이 신원 조회를 거친 사람에게만 총기를 판매할 수 있게 하는 브래디 총기 규제 법안을 다섯 번이나 반대한 일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 샌더스 후보가요, 총기 규제 문제에 대해서 좀 융통성을 보이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 총기 규제법 개정에 대해서 열린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 총기 구매 희망자의 신원 조회를 확대하고요. 총기 규제 법안의 여러 허점을 보강하고 정신질환 대처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이 포괄적인 법안을 지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 클린턴 후보가 이날 토론회에서요, 전 국민이 전미 총기협회에 대항해서 일어설 걸 또 촉구하기도 했죠.
네. 또 자신의 가장 큰 적 가운데 하나로 총기 로비를 꼽았습니다.
네.
이 마틴 오말리 후보 역시 자신의 적은 바로 전미 총기협회라고 잘라서 말했는데요. 이처럼 이날 토론회에서 총기 규제 문제가 진지하게 다뤄졌는데 이 총기 규제 운동가들은 지난 대통령 선거 때만 해도, 그러니까 2012년 대통령 선거 때만 해도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다면서 환영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네.
전국으로 생중계되는 토론회에서 클린턴 후보와 샌더스 후보 같은 유명 인물이 이 총기 규제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는 자체만으로도 큰 승리였다고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2000년 선거 때도 총기 규제 문제가 또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15년 만이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네.
2000년 선거 때는 바로 한 해 전인 1999년에 이 미국 서부 콜로라도주에 있는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무차별 총격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이었죠.
네.
하지만 그 뒤에는 그렇게 큰 선거 쟁점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 전미 총기협회, 그러니까 NRA의 로비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네.
또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이 총기 소지를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를 보고 있어서 이 총기 규제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올해 총기 난사 사건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차례 일어나면서 이 총기 규제 강화 운동이 확대되기 시작했는데요.
네.
이제 민주당 대통령 후보들까지 가세해서 힘을 보태고 있는 거죠. 이번 선거에서 총기 규제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네. 자, 마침 이 최근 총기 규제 운동가들한테 힘을 실어주는 편결이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화요일 바로 그 민주당 첫 토론회가 있던 날인데요.
네.
미국 중서부 위스콘신주의 배심원들이 매저 건스란 총기 판매점에 대해서 이 총격으로 큰 부상을 입은 경찰관 두 명에게 약 5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평결을 내렸습니다. 이 원고인 두 경관은 지난 2009년에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던 18살 소년을 불러세웠다가 얼굴에 총을 맞았습니다.
네.
이 한 경관은 한쪽 눈을 잃어서 경찰직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요. 이 다른 경관 역시 이 안면에 큰 부상을 입어서 지금까지도 매일 고통에 시달린다고 하는데요.
네.
이 소년에게 총을 판매한 배저 건스를 상대로 해서 피해 배상 소송을 냈던 겁니다.
네. 이 두 경관에게 총을 쏜 소년이 18살이었다고 했는데요.
네.
10대 소년한테 총을 판매하는 게 불법이죠.
그렇습니다. 만 21살 이상 이어야 미국에서는 권총을 살 수 있는데요.
네.
당시 18살이었던 총격범 줄리어스 버튼이 이 3살 위인 친구에게 부탁해서 총기를 구입한 겁니다. 이 버튼이 원하는 권총을 가리키는 장면이 이 가게 감시 동영상에 다 잡혀 있는데요.
네.
이 경관들은 실제 총기 구입자가 10대 소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배저건스 점원이 총기를 판매했다면서 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 자, 이번 판결이 주는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하던데요.
네, 미국에서 이 총기 제조업자와 판매상을 소송에서 보호하기 위한 법이 통과된 이후 이 같은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란 겁니다.
네.
이 총기상을 상대로 한 소송의 경우 배심원 단계까지 가지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란 건데요. 이 총기상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는 이 총격 희생자들에게 이번 판결이 당연히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비슷한 판결이 또 나올 것으로 장담하기는 힘들다는 그런 신중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가족계획협회가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정책을 바꾸기로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영어로 Planned Parenthood라고 하는데요. 이 가족계획협회는 미국의 비영리단체입니다. 미 전역에 약 700개 진료소를 두고 이 피임이나 임신 중절 같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주로 가난한 여성들에게 제공하고 있는데요.
네.
가족계획협회가 지난 13일 연구 목적으로 태아 조직을 의료기관에 제공하기도 하는데 지난 13일에 앞으로 태아 조직을 연구기관에 제공하면서 이에 따르는 금전적인 보상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미국 가족계획협회가 이렇게 돈을 받지 않겠다고 결정한 데는요. 협회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태아 조직을 거래한다는 의혹 때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7월 중순이었습니다. 이 낙태 반대 단체인 Center for Medical Progress의 회원들이 의학기업의 직원인 것처럼 가장해서 미국 가족계획협회 직원에게 접근해 몰래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네.
의학 연구 목적으로 태아 장기를 구매하려는 것처럼 가장한 건데요. 이들이 찍은 동영상에는 미국 가족계획협회와 이 낙태한 태아의 조직을 거래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네.
하지만 협회 측은 동영상이 악의적으로 편집됐다면서 이 금전적인 보상을 받기는 하지만 이 법이 허용하는 선을 결코 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네. 뭐 하지만 논란이 가라앉지 않으면서 결국 미국 가족계획협회가 특단의 조처를 내린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가족계획협회의 세실 리차드 회장은 13일 미국 국립보건원 NIH의 프랜시스 콜린스 원장에게 새로운 정책 내용을 담은 편지를 보냈는데요. 앞으로 정치적 공격을 또다시 받을 수 있는 여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아예 금전적인 보상을 받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이 태아 조직 제공을 통해 받을 수 있는 합법적인 보상마저도 포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미국 가족계획협회의 이번 결정에 어떤 반응 나오고 있습니까?
네, 우선 논란이 된 동영상을 촬영한 낙태반대 단체의 데이비드 딜라이든 씨는 이 가족계획협회가 정책을 바꾼다는 건 결국 자신들의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라면서 만약 태아 조직을 위한 보상이 정말로 합법적이었다면 왜 이제 와서 정책을 폐지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네.
이렇게 여전히 부정적인 시각도 있지만요. 이 가족계획협회가 현명한 조치를 했다는 반응도 있는데요. 많은 의료, 과학기관들이 이 미국 가족계획협회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미국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의회에 보낸 편지에서 태아 조직은 퇴행성 안질환이나 다운 증후군 같은 발달장애 그리고 전염병 등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자원이 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자, 정치권의 반응은 어떤가요? 현재 미국 가족계획협회에 대한 그 정부 지원금 때문에 민주당하고 공화당 의원들 대립이 거세지 않습니까?
네, 그 문제의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낙태를 반대하는 보수적인 공화당 의원들은 이 가족계획협회가 정부의 지원을 받는 데 대해서 크게 반발했습니다.
네.
결국 가족계획협회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포함된 정부의 임시 지출안이 가까스로 통과되면서 이 정부 폐쇄 사태는 막았지만 이 논란이 완전히 가라앉은 건 아닌데요.
네.
하원 감독정부개혁위원회는 의회 차원에서 가족계획협회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위원회의 제이슨 체이피츠 위원장은 이번 가족계획협회의 결정에 대해서 이 하원 조사에 따른 결과라고 반겼습니다.
네.
하지만 가족계획협회의 정부 기금 사용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겠다고 말했죠. 현재 의회 차원의 조사 외에도 6개 주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가족계획협회가 불법 행위를 했다는 증거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정치사에서 가장 큰 정치적 추문이라고 한다면은 워터게이트 도청 사건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워터게이트 사건을 특종 보도한 기자가요, 새 책을 출간해서 화제네요.
네. 이 워터게이트 사건은 지난 1972년에 당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재선을 위해서 비밀 요원들이 민주당 전국위원회가 있던 워싱턴 시내의 워터게이트 건물에 이 도청 장치를 설치하려다가 발각된 사건인데요.
네.
이 사건으로 닉슨 대통령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건은 미국의 유력 신문인 워싱턴 포스트를 통해서 세상에 알려졌는데요. 당시 새내기 기자였던 밥 우드워드 기자와 칼 번스타인 기자가 이 사건을 집요하게 파헤치면서 이 닉슨 대통령의 부정부패가 드러나게 됐죠.
네.
또 40여 년 전에 이렇게 특종을 날린 우드워드 기자가 최근 닉슨 대통령과 관련한 새 책 대통령의 마지막 사람들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네. 이 책이 닉슨 대통령 보좌관의 증언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알렉산더 버터필드 씨가 우드워드 기자와 무려 40시간 동안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 인터뷰한 내용하고 우드워드 기자에게 이 버터필드 씨가 넘긴 자료를 바탕으로 하는데요. 닉슨 대통령에 대해서 이때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비밀들, 닉슨 대통령의 거짓말과 범죄, 또 닉슨 대통령이 사소하게 집착했던 것들까지 폭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버터필드 씨가 넘긴 그 자료의 분량만 해도 상자로 20개나 된다고 하는데요. 이 버터필드 씨가 어떻게 그 많은 자료를 백악관 밖으로 가지고 나올 수 있었을까요?
네, 버터필드 씨는 자서전을 쓸 생각으로 1973년에 백악관을 떠나면서 이 모든 자료를 상자에 담아서 나왔다고 하는데요.
네.
뭐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냥 들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상자들에는 닉슨 대통령이 강요에게 보낸 쪽지에서부터 비밀로 분류된 CIA 기록까지 다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버터필드 씨는 이런 기밀 자료를 가져온 것은 잘못이었다고 이제 시인을 했고요.
네.
이 문서를 적절하게 보관할 수 있는 곳에 넘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자, 책 제목이 대통령의 마지막 사람들이라고 하셨죠.
네네.
닉슨 전 대통령의 비밀과 치부까지 담고 있다는 책이라는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네, 1972년 1월에 닉슨 대통령이 당시 헨리 키신저 국가안보보좌관에게 자필로 보낸 쪽지의 내용이 특히 눈길을 끄는데요.
네.
닉슨 대통령은 미국이 10년간 라오스와 베트남 상공을 장악했지만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했다고 인정한 내용입니다. 닉슨 대통령은 바로 전날에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 폭격이 매우 효과적이었다고 주장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폭격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재선에 성공하기 위해서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요. 이 책이 나온 시점이 참 절묘한데 미국이 지금 내년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 후보들 간의 선거전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드워드 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책에서 닉슨의 치부를 다 밝히는 것은 미국인들을 향한 일종의 경고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네.
긍정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부정적인 것까지 모두 밝혀내는 것이 기자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대선을 앞둔 이 시점에서 어떤 사람이 차기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메시지도 전달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주요 미국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박영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주제 알아볼까요?
예, 앞서 미국 뉴스 헤드라인 시간에도 들으신 것처럼 이 워터게이트 사건과 관련한 새로운 책이 출간돼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예, 이 워터게이트 사건이라면은 미국 역사상 최초의 대통령 사임까지 몰고 온 1970년대 초 그야말로 미국을 뒤흔들었던 큰 정치적 사건인데요. 오늘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는 이 워터게이트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닌 게 아니라 내년에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금 각 후보들이 온갖 선거 전략을 쏟아내면서 선거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 1970년대 사건이긴 하지만 이 워터게이트 사건이 시사하는 바가 꽤 클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 미국인 유권자들이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덕목으로 중시하는 것들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예, 뭐 지도력이라든지 앞을 내다볼 수 있는 해안, 포용력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정직성입니다.
네.
예, 워터게이트 사건은 부정직한 이 정치적 접근이 얼마나 큰 파국을 맞는지 보여주는 산 교훈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워터게이트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워터게이트, 이게 실은 건물 이름이죠?
예, 맞습니다. 이 워싱턴 DC 시내, 그러니까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국이 있는 건물에서 차로 한 10분, 15분 정도 걸으면 갈 수 있는 이 곳에 있는 건물 단지 이름입니다.
네.
예, 호텔도 들어서 있습니다. 이 1967년에 처음 문을 열었을 때는 그냥 워싱턴 DC에 있는 여느 호텔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곳이었는데요.
네.
예, 하지만 1972년에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지면서 이랴 유명세를 타게 됐습니다. 미국 역사의 중요한 현장이었던 이 워터게이트 건물은 지금도 이 포토맥 강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1972년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 리처드 닉슨이었죠?
맞습니다. 미국의 37대 대통령이죠. 이 공화당 출신으로 부통령직을 역임한 적도 있고요. 또 앞서 35대 이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했지만 거의 정치 신인에 가까웠던 존 F. 케네디 후보에게 패하는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네.
예, 결국 1969년 대선에 다시 도전해서 당시 미국을 이끌고 있었는데요. 이 미국의 대통령 임기가 4년이지 않습니까?
네.
예, 닉슨은 다시 한번 대통령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요. 그래서 다음 대통령 선거를 준비 중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와중에 이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진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선거를 몇 달 앞두고 민주당이 민주당 전국위원회 본부를 바로 이 워터게이트 건물 안에 꾸렸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5명의 괴한이 이 불법 침입했다가 체포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처음에는 그냥 단순한 이 절도 미수 사건 정도로 넘어가는 듯 했습니다.
네.
예, 그도 그럴 게 이 당시 경쟁자였던 이 민주당의 조지 맥거번 후보보다 닉슨 지지율이 월등히 앞서고 있어서 닉슨이 아쉬울 게 별로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예, 하지만 이 경찰에 체포된 사람들 가운데 이 전직 미국 중앙정보국 출신인 사람도 있었고요. 또 이들의 수첩에서 닉슨 보좌관의 이름이라든지 백악관과 관계된 영문자 등이 발견되면서 이게 그냥 단순한 침입 사건이 아닐 거라는 의혹이 점점 커지게 됐습니다.
네. 하지만 닉슨 측이 강력하게 부인을 했죠.
예. 파장이 가라앉지 않자 결국 사건이 터진 뒤 두 달 만에 이 닉슨 대통령까지 나서서 워터게이트 침입 사건과 백악관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11월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이 압승을 거두면서 순조로운 항해를 하는 것도 같았는데요.
네.
하지만 이 사건은 결코 닉슨이 바라는 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런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치는 한 언론사 때문이었습니다.
네, 바로 워싱턴 포스트 신문을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 워싱턴 포스트 신문에 근무하는 밥 우드워드 기자 또 칼 번스타인 기자가 함께 꾸린 팀이 이 사건을 심층 보도하기 시작한 건데요.
네.
예, 밥 우드워드 기자는 이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지기 한 해 전인 1971년에 이 신문사에 막 입사한 이 서른도 채 안 되는 신출내기 기자였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 당시 미국 정부 당국의 어떤 고위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받은 정보를 토대로 이 연일 특집 기사를 내보내면서 백악관이 민주당 선거위원회 본부에 도청 장치를 설치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폭로하기에 이릅니다.
네, 이 미국에서는요 익명의 제보자, 은밀한 제보자를 일컬어서 딥 스로트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부르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때부터라고 하죠.
맞습니다. 이 원래는 이 성인 영화 제목인데요. 하지만 당시 워싱턴 포스트 편집국장이었던 하워드 사이먼스가 이 익명의 제보자에게 붙여준 별명이라고 합니다.
네,
예, 딥 스로트라는 말은 1974년에 우드워드와 번스타인이 출간한 All the President Men, 모두가 대통령의 사람들이라는 책을 통해서 널리 퍼지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워터게이트 불법 침입 사건에 대한 재판도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예. 사건 발생 이듬해인 1973년 1월부터 이 민주당 전국위원회 불법 침입 사건 피고에 대한 이 재판이 시작되는데요.
네.
예, 이때 담당 판사가 이 형량을 줄여준다는 이 조건으로 관련 사실을 밝힐 것을 제안했는데 이게 받아들여지면서 사건이 급속하게 전개됩니다.
네. 재판에서 나온 증언들이 결국은 백악관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들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상원에서 특별위원회가 설치됐는데요. 여기서 이 워터게이트 사건과 백악관이 모종의 연계가 있음을 부인하기 힘들 만한 증언과 또 자료들이 계속 나오면서 닉슨이 아주 심각한 곤경에 처해지게 됩니다.
네.
예, 그러자 이 닉슨이 꺼내든 카드가 자신은 전혀 몰랐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측근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한 일이었다면서 이 최측근 보좌관들을 해임하고요. 법무장관까지 교체하기에 이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요 1970년대 미국 정치를 흔들어놨던 사건, 미국 정치사의 큰 오점이자 교훈을 남긴 사건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사건이 점점 확대되면서 닉슨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정치 권력이 수사를 방해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지만 미국 사법당국도 결국 호락호락하진 않았죠.
예, 의혹이 점점 증폭되자 이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사건에 대해서 철저하고 또 독립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고요.
네.
예, 그래서 신임 엘리엇 리처드슨 법무장관이 아치폴트 콕스 검사를 이 특별검사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이 콕스 검사의 지휘 아래 상원 특별위원회 신문 과정이 이 방송을 통해서 계속 국민들에게 전달됐고요.
네.
예, 닉슨은 점점 더 궁지에 빠지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조사 과정에서 닉슨이 도청을 지시한 것이 드러난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이 닉슨이 워터게이트를 직접 지시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지금도 없습니다.
네.
예, 하지만 이 백악관 고위 관료들이 소환되는 과정에서 닉슨이 워터게이트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요. 또 거액 탈세 의혹부터 불법 도청 의혹에 이르기까지 줄줄이 제기되면서 정치적 치명타를 입었고 결국은 대통령 탄핵 움직임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네. 거기에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게요. 이번에 우드워드 기자가 새로 발간한 그 책 속의 주인공인 알렉산더 버터필드 대통령 보좌관의 증인이었죠.
맞습니다. 버터필드 씨는 증언 당시에는 이 연방 항공국장을 맡고 있었는데요.
네.
예, 특별위원회에 나와서 자신이 백악관에서 보좌관 으로 일할 때 이 닉슨 지시로 대통령 집무실의 대화를 녹음하는 자동 장치가 설치돼 있었다고 폭로한 겁니다. 특별위원회는 이 녹음 테이프를 제출할 걸 닉슨에게 요구했고요.
네.
예, 닉슨은 버티다가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작은 워터게이트 이 도청 지시에 관한 의혹이었는데요. 사실 여부를 떠나서 닉슨은 도덕성 또 신뢰성의 치명타를 입고 결국 1974년 8월에 사임하고 맙니다. 그러면서 이 미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 최초로 중도에 사퇴하는 역사적 오명까지 얻게 됩니다.
네. 자, 요즘에요. 권력형 비리나 정치적 사건에 대해 말을 할 때 무슨 무슨 게이트 이런 말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네.
미국뿐 아니라 비영어권 국가에서도 쓰이는 말인데요. 바로 이 워터게이트 사건에서 비롯된 거죠.
맞습니다. 이 워터게이트 사건은 또 언론의 역할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는 계기가 돼서 이후로 언론사들이 심층 보도를 많이 다루게 됐고요.
네.
예, 또 하나 앞서 잠시 언급해드린 이 딥드롯, 그러니까 익명의 제보자들에 대한 이 신원보호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주는 좋은 사례로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네.
예, 워싱턴 포스트에 제보한 사람은 당시 미 연방수사국 FBI의 제2인자였던 윌리엄 마크 펠트 부국장이었는데요. 그의 실체가 세상에 드러난 게 무려 30년도 훨씬 넘어서였습니다.
네.
예, 그것도 워싱턴 포스트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의 가족들을 통해서였는데요. 이 점 역시 워싱턴 포스트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하겠습니다.
네. 자, 미국 뉴스 따라잡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보겠습니다. 조지 벤슨과 로베타 플렉이 부릅니다. You are the love of my life 골라봤습니다.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미국 소식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Alabama and Alaska, Arizona, Arkansas, California, Colorado, Connecticut and more, Delaware, Florida and Georgia and Hawaii, Idaho.
이번에는 미국 50개 주로 가다 시간입니다. 시간 50개 주로 여러분과 동행할 박영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주에 저희가 네바다주 다녀왔었죠?
예, 미국 서부에 있는 주죠. 캘리포니아와 바로 이웃하고 있는 주인데요. 대부분의 서부주들이 그런 것처럼 이 네바다주도 땅이 아주 큽니다.
네.
예, 50개 주 가운데서는 7번째로 큰 면적을 갖고 있는 주였죠.
네. 하지만 그 큰 땅에 사람들은 별로 살지 않는 곳이었어요.
예, 맞습니다. 인구 밀도가 낮기로 유명한 주인데요. 아무래도 이 지형적인 요인이 큽니다. 이 대부분 사막과 또 산지기 때문에 사람 살기 썩 좋은 곳은 아닌데요.
네.
예, 하지만 이곳 네바다 사람들은 아주 획기적인 방법으로 이 사람들이 찾게 만드는 곳으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네. 도박을 합법화시킨 걸 말씀하시는 거죠?
예, 1931년에 이 도박을 합법화하면서 이 남부 라스베가스시를 네바다를 대표하는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네.
예, 사실 라스베가스 하면 이 도박, 또 향락 이런 걸 떠올리기 쉽지만 화려하고 다채로운 볼거리 또 즐길거리로 온 가족이 또 찾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네. 자, 미국 50개 주를 가다 오늘은 우리 어디를 떠나볼까요?
예, 오늘은 이제 동부로 오겠습니다. 뉴햄프셔 주로 여러분 안내하겠습니다.
미국 어느 깊은 산속 마을에 한 소년이 살고 있었다. 이 소년에게는 한 가지 취미가 있었다. 틈만 나면 산중턱에 마치 사람 얼굴 같은 모습을 한 바위를 쳐다보는 일이었다. 언젠가 큰 바위 얼굴과 똑같이 생긴 위대한 인물, 좋은 지도자가 나타날 것이라는 어머니의 말씀 때문이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흘러 소년이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머리 희끗희끗한 노인이 되었는데도 큰 바위 얼굴을 가진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마을 사람들은 소년, 아니 이제는 노인이 된 이 소년의 얼굴에서 큰 바위 얼굴과 똑같은 모습을 발견한다. 큰 바위 얼굴을 항상 바라보면서 어느새 자신이 바로 그 자애롭고 인자하고 위엄 있는 큰 바위 얼굴을 가진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미국의 유명한 작가 너세니엘 호손의 큰 바위 얼굴이라는 소설의 내용이다. 그런데 소설 속에 나오는 이런 큰 바위 얼굴이 정말 있을까? 있다. 바로 뉴햄프셔주에 있다. 실은 호손의 소설이 뉴햄프셔주에 있는 바위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기도 하다. 크리스 네일슨 뉴햄프셔주 관광청 공보관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자.
One of New Hampshire's most famous faces, one of the state's greatest natural attractions called the Old Man of the Mountains.
큰 바위 얼굴은 캐니언산 꼭대기에 있는 사람 얼굴 모양을 한 바위입니다. 프랭코니아 노치 스테이트 파크를 넘어서야 이 바위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이 바위는 2003년에 붕괴됐습니다. 이 큰 바위 얼굴은 뉴햄프셔 운전면허증에도 그려져 있을 정도로 저희 주의 유명한 관광물이었습니다.
동부에 있는 주들이 대개 그런 것처럼 뉴햄프셔주의 역사는 꽤나 길다. 다시 크리스 네일슨 뉴햄프셔주 관광청 공보관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자.
As we know it began in 1623, about 3 years after the Pilgrims landed at Plymouth Rock. The first settlement was on our seacoast.
저희 주의 역사는 콜럼버스 락에 순례자들이 도착하고 3년 후인 1623년부터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해안가에 정착하기 시작했죠. 그곳에서 주로 어업으로 생계를 이어나갔습니다. 그 후 해안가 주위로 정착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뉴햄프셔 주는 또 미국 혁명사에 중요한 역할을 한 주이기도 하다.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첫 13개 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뉴 햄프셔 주다.
History in New Hampshire has always really been linked to an independent spirit, a lot of independent characters.
뉴 햄프셔는 독립전쟁에도 참여했었기 때문에 저희 주의 역사는 독립정신과 관계가 많습니다. 1915년에는 농사를 짓느라 바쁜 사람들을 위해 먼저 예비선거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통은 현재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미국 최초의 예비선거가 딕스빌 노치에서 있었죠. 저희 주는 또 판매세와 개인소득세가 없는 주이기도 합니다.
New Hampshire has long been known as a bump in the road for front runners. And this year is no exception.
미국 대선 때면 늘 주목받는 뉴햄프셔주. 가장 먼저 예비 선거를 치르기 때문인데 그런데 그 이유가 농사 때문이었다니 흥미롭다. 그렇다고 뉴햄프셔주가 농사만 짓는 주는 아니다. 바다와 인접해 있으니까 어업도 당연히 발달해 있다.
You can experience in one day. You can be on the top of the northeast highest peak, Mount Washington, which is 6,288 feet.
뉴햄프셔에는 가까이 있는 다른 주에서 경험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만에 1920m 미국 북동쪽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인 워싱턴 산 정상에 올라갔다가 해안가로 내려와서 랍스터 같은 해산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선업도 아주 발달해 있다.
So ships that were built in Portsmouth and the Portsmouth Naval Shipyard, which was founded in 1800.
미 해군용 배를 제작하는 조선도 저희 주에 있는 포츠머스에 생겼고요. 미 해군용 배들도 여기 조선소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미국 전체를 위해서도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뉴햄프셔주의 경제를 이끄는 가장 큰 산업은 첨단 제조업이다.
The main driver of the New Hampshire economy is Advanced manufacturing.
저희 주에는 아주 큰 항공 우주 산업 단지가 있습니다. 이게 저희 주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산업이죠. 또한 저희는 생명과학 쪽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작년에만 66,450명의 사람들이 제조업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생명과학 쪽으로도 산업을 늘리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분야와 관련해서는 생물공학과 의료기기들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또 화강암이 많기 때문에 화강암주, 화이트산주라는 별명도 갖고 있다. 반면 뉴햄프셔주의 면적은 꽤나 작다. 50개 주 가운데에서 46위, 2만 4천 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는 면적에 사람은 약 130명 정도 살아가고 있다. 미국 50개 주가 저마다 대표하는 나무나 새, 꽃 같은 걸 갖고 있다는 건 이제 어느 정도 알지 않을까? 뉴햄프셔주의 나무는 흰 자작나무, 꽃은 라일락 꽃이다. 그런데 나무, 꽃뿐만 아니라 곤충과 과일도 있다고 한다. 네일슨 공보관 설명 다시 한번 들어보자.
Then a couple of the ones I just wanted to note were the state insect. We have a state insect, and it's the ladybug, and that was adopted in 1977.
저희 주에는 주를 대표하는 벌레와 과일이 있다는 것도 알려드리고 싶네요. 저희 주 벌레는 무당벌레입니다. 이건 1977년에 지정이 됐는데요. 초등학교 학생들이 캠페인을 벌여서 지정된 거고요. 2006년에 저희 주의 공식적인 주 과일로는 호박이 지정됐습니다. 호박은 사실 채소지만 뉴햄프셔주를 대표하는 과일로 호박이 뽑혔어요. 이것도 초등학교 학생들이 캠페인을 벌여준 덕분입니다.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도 있을 텐데 아이들의 의견을 받아들일 줄 아는 주 좀 멋지지 않은가? 크리스 네일슨 공보관은 뉴햄프셔의 자랑,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I think some of the things I personally love about New Hampshire are the geography. It's got beautiful sandy and rocky shorelines. There's beautiful lakes.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주에 모래와 바위가 있는 해안가를 좋아합니다. 저희 주의 아름다운 강과 화이트산을 바라보고 있으면 감동이 밀려옵니다. 사계절 내내 숨막힐 정도로 아름다운 자연 경관이 곳곳에 있습니다.
네, 뉴햄프셔주 얘기 잘 들었습니다. 뉴햄프셔주는 또 아름다운 경관 때문에 야외 스포츠가 아주 발달한 주라고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뉴햄프셔주는 야외 스포츠 산업도 제법 발달한 주입니다.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1인용 스쿠터 이 세그웨이라든지 팀벌랜드 부츠 같은 것도 바로 이 뉴햄프셔주에서 생산된다고 자랑합니다.
네.
예, 또 곰이나 사슴의 일종의 무스를 볼 수 있을 만큼 자연 경관이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동전으로 보는 50개 주.
자, 이번에는 동전으로 보는 50개 주 시간입니다. 미국의 25센트 동전 속에 각 주를 나타내는 상징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를 가장 대표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뉴햄프셔 주의 25센트 동전 속엔 어떤 그림이 새겨져 있을까요? 박영석 기자 소개해 주시죠.
네, 크리스 네일슨 공보관의 설명으로 직접 들어보실까요?
The New Hampshire quarter depicts the old man of the mountains. Obviously the decision was made, you know, well prior to that to put
뉴햄프셔의 주화에는 저희 주에서 가장 유명한 얼굴이자 자연 경관으로 유명한 큰 바위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2003년에 붕괴되고 말았지만 저희는 이 바위를 기념하기 위해서 주화에 새겼죠. 또 Live Free or Die라는 글자도 있는데요. 저희 주를 대표하는 모토, 일종의 구호입니다.
예, 사실 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구호는 뉴햄프셔 주만이 아니라 미국 50개 주에 다 해당할 수 있는 구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미국이 있을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정신으로 영국과의 전쟁을 벌여서 독립을 쟁취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겠습니다.
네, 미국 50개 주를 가다 뉴햄프셔 주 얘기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동부에 있는 주들로 여러분 안내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박연석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는 영어를 알기 쉽게 배워보는 English with you 함께 하시죠.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English with you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다양한 표현들을 익히는 시간이죠. So let's get started today. 오늘의 영어 표현은 head over heels. Head over heels in love. The other day, my friend and I went out for lunch. 제 친구 라티샤와 함께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요. As soon as we went into the restaurant, we heard the song Head Over Heels by Rascal Flatts playing in the background. 이 식당에 들어가자마자 참 좋은 배경음악이 나오더라고요. Rascal Flatts의 Head Over Heels, 사랑에 푹 빠졌다 라는 노래였는데요. 제가 라티샤와 함께 이 노래에서 나오는 가사 Head Over Heels, Head over heels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head over heels, head over heels in love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Listen carefully.
Have you been head over heels over somebody?
Yes, I have. I have been.
How do you act if you're head over heels over somebody?
You want to talk to them all the time. You can't wait to get home to see them. You just love them so much.
Yeah.
When they don't answer your call, you go crazy.
When's the last time you've been head over heels over somebody? Or are you head over heels over somebody now?
Yes, actually, my fiance. We've been together for 6 years, and I'm still head over heels for him.
제가 라티샤에게, How do you act if you are head over heels over somebody? 넌 사랑에 빠졌을 때 어떻게 행동하니? 라고 물어봤더니 라티샤는 사랑하는 사람과 매일 만나서 얘기를 하고 싶고 You want to talk to them all the time. 빨리 집에 가서도 보고 싶고 You can't wait to go home and see them and you love them so much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너는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있니? 라고도 물어봤더니 Yes, actually my fiancé. 내 약혼자와 사랑에 푹 빠져 있어. I'm still head over heels for him.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오늘의 영어 표현은 head over heels. Head over heels in love이죠. Head over heels in love는 사랑에 빠져 정신을 못 차리다, 사랑에 푹 빠져 있다 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럼 대화를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When's the last time you've been head over heels over somebody? Or are you head over heels over somebody now?
Yes, actually my fiance. We've been together for 6 years and I'm still head over heels for him.
이젠 제가 한국말로 예문을 들려드릴게요. 영어로 표현해 보세요. 그는 자기 여자친구와 사랑에 빠져 정신을 못 차린다. 그렇죠. He's fallen head over heels in love with his girlfriend. 넌 앨리스에게 푹 빠져 있어. 맞습니다. You are head over heels in love with Alice. 오늘의 영어 표현, head over heels. Head over heels in love. 사랑에 빠져 정신을 못 차리다. 사랑에 푹 빠져 있다. Head over heels in love. 꼭 기억해 두세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였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에 뉴스투데이 3부 애청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582년 10월 15일 오늘 로마의 교황 그레고리우스 13세에 의해 그레고리력이 채택됩니다. Pope Gregory XIII decided to adopt a new style of calendar based on the movements of the earth in relation to the sun. 태양력이라고도 불리는 그레고리력은 1년에 365일로 잡고 4년에 한 번씩 윤년을 두어 오차를 크게 줄인 달력이었습니다. 그레고리력이 채택되기 이전에는 로마의 율리우스 케사르 장군이 제정한 율리우스력이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율리우스력은 평균이 365.24일로 실제 태양년과 128년마다 하루씩 또 천년마다 약 8일씩 차이가 났습니다. 이렇게 늦어지는 날짜가 교황 그레고리우스 시대에 이르러 14일이나 됐고 이에 교황청은 그 당시에 3월 11일이었던 춘분을 AD 325년 니케아 공의회 시대의 춘분 날짜인 3월 21일로 개정하기 위해 1582년 오늘 그레고리력 채택을 선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개정으로 1582년 10월 4일을 기점으로 달력의 날짜가 열흘씩 앞당겨져 10월 4일 다음 날은 10월 15일이 됐습니다. 그레고리력은 이후 여러 차례 수정과 보완 과정을 거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세계 공통 달력이 됩니다. 1990년 10월 15일 오늘 소련의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됩니다.
I'd like to present our third Nobel laureate, one of the century's true giants, President Mikhail Gorbachev.
노벨 위원회는 페레스트로이카 개혁과 글라스노스트 개방을 통해 동유럽의 개혁을 이끌고 냉전 종식에 기여한 공로로 고르바초프를 90년도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뽑았다고 밝혔습니다. 1931년 러시아의 스타브로폴 지방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고르바초프는 1950년 모스크바 대학의 법과 대학에 진학, 2년 뒤 공산당에 입당했습니다. 이후 1971년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이 된 고르바초프는 농업 담당 당 서기를 거쳐 1985년 당 서기장에 선출됩니다. 고르바초프는 이어 동유럽의 개혁을 선도하는 등 국제평화의 진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그 공로로 1990년 오늘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된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고르바초프는 1901년 노벨평화상이 제정된 이래 공산국가 지도자로서는 최초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사람이 됩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들도 연락 주십시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번이며 지역번호 201을 누르신 후에 205-9942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는 짧은 음악이 나오면 77번을 누르시고 메시지를 남기시면 됩니다. 또 제보하시는 분의 연락처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24시간 언제나 전화하실 수 있는 미국의 소리 방송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